히브리서 53번 메시지 옛 언약의 광경과 새 언약의 광경 사이의 대조.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있는 주제, 즉 옛 언약의 광경과 새 언약의 광경 사이의 대조에 왔습니다. 바울은 의심할 바 없이 영 안에서와 생각 안에서 모두 놀라웠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책 안에 사진들을 포함하는 오늘날의 어떤 저자들처럼 바울은 12장 18절부터 24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림들을 주었습니다. 이 구절들 안에 묘사된 두 장면들은 다만 우리에게 비교를 줄 뿐 아니라 또한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아홉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여섯 항목과 새 언약에 속한 여덟 항목을 볼 것입니다. 여섯이라는 숫자는 6일 동안에 만들어진 옛 창조의 수입니다. 여덟은 부활의 수입니다. 주 예수는 여덟째 날인 부활의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여섯 항목은 옛 언약이 옛 창조 편에 있음을 가리키며 새 언약의 여덟 항목은 새 언약이 부활의 편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여덟이라는 수는 한 주기가 경과한 후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한 주는 시간의 첫 번째 주기이며 첫날은 두 번째 주의 첫날, 즉 여덟째 날로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에 속한 것으로 그 위치는 첩의 위치입니다. 새 언약은 은혜에 속한 것으로 그 위치는 합당한 부인의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부활 안에 있는 은혜를 상징하며 첩인 하갈은 육신에 관계된 율법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거기서 그는 우리에게 이 두 여자 사라와 하갈이 두 언약, 곧 하갈은 옛 언약이며 사라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고 사라는 은혜를 대표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이 두 여자들은 또한 두 산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을 상징하며 사라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즉 우리의 어머니인 시온산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편에 있는 옛 언약의 광경, 여섯 항목을 포함한 이제 우리는 18절부터 21절에 제시된 옛 언약의 여섯 항목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들은 율법의 편입니다. 그 산은 만질만하고 불붙는 곳임. 18절은 너희가 이룬 산은 만질만하고 불붙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광경의 첫 번째 항목은 불붙는 곳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산을 좋아합니까? 나는 나무들이 울창하고 시내가 흐르는 산을 좋아하지 불이 붙은 산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히브리 형제들이여, 너희는 여전히 옛 언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그것이 불붙는 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앞장들에서 매우 많은 것들을 말한 후에 그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움. 옛 언약의 광경 안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은 어두움입니다. 보통 큰 불이 있는 곳에는 또한 빛남과 빛비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의 산에 불이 나고 있을 동안에 어두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어두움은 두 근원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그것은 곧 공중에 있는 큰 구름과 땅 위에 커다란 연기로부터입니다. 구름과 큰 연기가 합하여짐으로 흑암이 생겼습니다. 이 그림은 옛 언약의 소극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흑암. 옛 언약의 광경 안에 있는 세 번째 항목은 흑암입니다. 어두움과 흑암은 무엇이 다릅니까? 나의 이해와 체험에 따르면 어두움은 객관적인 것이고 흑암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둠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둠으로 남아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흑암이 됩니다. 흑암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둠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그 안에 거하는 흑암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즉시 우리가 흑암 안에 있었다는 깊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소생하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생한 후에 우리는 흑암의 상황 안에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 믿는 이들이 어두움이 있던 옛 언약으로 돌아갔다면 어두움은 그들을 흑암 안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폭풍. 다음 항목은 폭풍입니다. 폭풍은 방향이나 평온함이 없는 바람의 종류입니다. 나의 기독교 안에서의 배경에는 방향이나 평강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도들에게는 어떤 방향도 평강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폭풍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나팔 소리. 구약의 광경에는 또한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경고를 가리킵니다. 종교는 경고로 가득한데 그것은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다. 혹은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잃을 것이다. 등과 같은 것입니다. 종교 안에서 그들은 종종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종교는 항상 조심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종교 안에는 하라보다는 하지 말라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는 종교의 빈곤함의 상징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것이 전혀 없으며 단지 소극적으로 우리를 경고할 뿐입니다.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경고 나팔을 불고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원칙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의 소리. 옛 언약의 광경 안에 있는 여섯째 항목은 무시무시한 말씀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마지막으로 갖는 것은 무시무시한 말씀의 소리이지 주님께 드리는 기쁨에 넘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드리는 찬양들을 듣습니다. 모든 항목들이 일시적인 것임. 옛 언약의 광경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은 옛 경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옛 창조가 어느 날 지나가 버릴 것처럼 옛 창조에 속한 옛 언약의 모든 항목들은 끝난 것입니다. 은혜의 편에 있는 새 언약의 광경. 여덟 항목들이 네 짝으로 구성된. 이제 우리는 은혜의 편에 있는 새 언약의 광경에 왔습니다. 이 광경은 네 짝으로 여덟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짝지어진 배열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옛 언약의 여섯 항목은 단순하게 제시된 데 비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의 기초에 대한 여섯 항목은 세 짝으로 배열되었습니다. 여기 12장에서 우리는 네 짝으로 배열된 새 언약의 여덟 항목을 봅니다. 첫 번째 짝. 첫 번째 짝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이 없고 영광스러운 성, 즉 하나님의 거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의 중심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는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짝. 두 번째 짝은 무수한 천사들, 즉 우주적인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구성됩니다. 우주적인 모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축제의 모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파네구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주적인 모임, 즉 전체 혹은 충만한 모임을 의미하며 올림픽 경기와 같은 공공연한 축제를 축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전 새 언약 시대는 하나의 축제이며 새 언약 아래 구원의 후사들을 봉사하는 사역하는 영들인 무수한 천사들은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경기인 이같이 큰 구원의 놀라운 축제를 축하하는 우주적인 축제의 모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아마 이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사용된 우주적인 모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공적 경기인 올림픽 경기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때에 사람들은 거대한 공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경기에 거대한 관중이 참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우주 안에 하나의 경기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기 위해 올림픽 경기를 배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관람자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 모인 무수한 천사들입니다. 이 경기는 2장 처음에 언급된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경기에 참석할 자격이 있지만 천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성혼을 보내는 관람자들이 될 자격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을 때마다 천사들은 기뻐합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또한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리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경기를 하고 있으며 천사들은 우리의 관람자들입니다. 바울이 무수한 천사들의 모임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함께 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장자들이고 그들은 관람자들이며 우리는 경주자들이고 그들은 관람자들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관람자들은 항상 경기자들보다 더 흥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기쁘지 않을지 모르나 천사들은 우리를 주시하며 매우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 라고 말하는데 이는 천사들이 이 복음 경기를 알고자 애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성혼을 보내는 천사들이 가련한 기독교에 그다지 흥미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경기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경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는 참된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흥분할 때마다 천사들은 더욱더 흥분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천사들을 매우 흥분하게 만듭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표의 초점은 우리와 같은 한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미국에 경기가 없다면 많은 미국인들은 경기가 있을 때를 기다리고 고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세기 동안 천주교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촛불들을 태우고 하는 것들을 본 천사들은 한 무리의 참되게 예수를 추구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찬양함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짝. 새언약의 광경 안에 있는 세 번째 짝으로서 우리는 모든 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봅니다. 이 짝에서 우리는 심판자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예표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케 된 구약의 성도들인 의인의 영들을 갖습니다. 네 번째 짝. 네 번째 짝은 새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예수는 새언약의 중보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헬라어 네오스는 질적으로 신선한 새것을 의미합니다. 이 짝에서 우리는 새언약의 중보자, 곧 구속자뿐 아니라 또한 새언약의 피를 갖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특별히 현저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새롭고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운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이 피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피는 우리를 거룩해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며 우리를 위하여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피를 짐승의 피처럼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구속하고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할 뿐 아니라 또한 말합니다. 그것은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송사와 신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말한 반면에 그리스도의 피는 사함과 의롭게 하심과 화목과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 말합니다. 더욱이 이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그에 의해 영원한 새 언약이 세워졌으며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축복들을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항목들이 영원함. 새 언약의 여덟 항목들은 부활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영원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옛 창조가 지나간 후에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이 여덟 항목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언급된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며 모세를 포함한 그쪽 편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율법의 편으로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언급된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며 18절과 19절에 열거된 땅에 속한 것과 물질적인 것들과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은혜의 편을 의미합니다. 이 편에 있는 장자들과 의인의 영들은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편에 이르렀지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기업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은혜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자 상속권입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짐으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은혜의 편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아직 그 모두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의 장자들이 아직 땅 위에 있으며 구약의 성도들인 의인의 영들은 아브라함이 있고 주 예수와 구원받은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후에 간 곳인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율법의 편에 열거된 여섯 항목들 가운데에는 어느 것도 깊은 것이 없습니다. 먼저 불붙는 산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곳에 접근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나팔 소리와 엄중한 경고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두려운 광경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은혜의 편에 있는 모든 것은 기쁩니다. 여기에 있는 여덟 항목들은 네 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높이 올리운 시온산과 아름다운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은 첫 번째 짝으로 하나님의 거처와 그의 우주적인 행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입니까? 그 다음은 그들이 섬기는 구원의 후사들과 매우 관계가 깊은 기쁨에 넘쳐 축하하는 천사들과 축복받은 교회의 장자들이 그 광경에서 두 번째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천사들의 모임의 전시입니까? 그들은 교회의 장자들인 새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구원의 후사들인 사람을 축하합니다. 공정하신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구약의 성도들인 의인의 영들은 세 번째 짝으로 함께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며 어떻게 구약의 의로운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스러우신 주 예수, 즉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와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는 그의 보배로운 뿌림피는 마지막 짝을 구성하며 더 좋은 언약은 그분의 더 좋은 피로 세워졌으며 그분은 죽으셨고 그의 믿는 이들에게 신약으로서 이 새 언약을 유증하셨으며 이제 그분은 이 신약의 중보자요 집행자로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축복된 사실들의 완전한 실제를 시행하고 계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장면입니까? 하나님도 없고 구주도 없고 심지어 천사들도 언급되지 않은 율법의 편에 있는 광경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보이지 않은 것은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장면에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하시는 피와 함께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구주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과 함께하는 섬기는 천사들과 의롭게 된 성도의 영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편에 있는 광경은 무시무시한 나팔 소리와 경고의 말들로 끝나고 은혜의 편에 있는 광경은 긍휼히 여기시는 중보자와 변호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와 같은 대조를 본 후에 어느 누가 어리석게 은혜의 편을 떠나 율법의 편으로 가겠습니까? 은혜의 편에 있는 모든 여덟 항목들은 단지 하늘에 속하고 영적일 뿐 아니라 또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진동할 때에라도 이 영원한 여덟 항목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